그래서 이거로 일본군의 그 잔인함, 또 무자비함, 이런 걸 상징하는 사건인데, 이거를 되새기는 영화를 또 전격 상영했다. 특히 이게 731부대를 제작한 영화사는 일본 관계를 좀 심도 있게 짚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일본을 우리가 흔히 멀고도 가까운 나라다 이런 표현을 합니다. 멀다는 의미에는 36년간의 지배를 받은 그 뼈아픈 과거가 있는 거고요. 가까운 나라라는 것은 그래도 지정학적으로 대한해협을 연결해서 가까운 사이고 또 더군다나 최근에는 그 한미일 동맹에 근거한 전략적 제휴가 불가피하기 때문에 이런 의미에서 또 가까운 나라가 돼야 된다 하는 그런 희망이 섞인 표현이라 이렇게 보겠습니다. 과거에 대한 얘기보다는 최근에 돌아가는 상황을 먼저 짚고 그러면서 과거의 중요한 사항을 한번 되짚어보는 그런 순서로 그 진행을 할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 아시겠습니다만은 8월 23일 날 이재명 대통령께서 한미 정상회담에 앞서서 전격적으로 일본을 먼저 방문합니다. 과거에 이런 사례가 전혀 없었는데 이번에는 일본 방문이라고 하는 이런 카드를 내놓은 것이고요. 그에 따라서 현 이시바 총리가 전격적으로 부산을 방문하겠다. 그래서 서틀 외교를 연결해 나가겠다. 이런 상황으로 양국 관계가 지금 급진전되고 있다. 이런 상황이라는 걸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재명 대통령이 방일을 해서 그 짧은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한일 공동 발표문을 채택하죠. 이거는 실제로 보면은 그야말로 이명박 정부 때 2008년 일본 방문에서 당시 그래도 양국 합의문을 낸 이후에 17년 만에 나오는 합의문이다. 그 내용을 보면은 5개항인데 첫 번째가 이 전략적 인식을 공유한 정상 교류를 해나가자. 그다음에 또이 반도체 등 미래 산업에 대한 협력을 강화시키자. 그다음에 양국의 인적 교류 확대인데 거기에는 특히 양국의 젊은 이들이 워킹 하러데이 횟수를 연 1회에서 2회로 늘리고 각종 교류를 활성화시키자 이런 문항이 있고요. 그다음에 남북 관계에 있어서도 일본이 한반도 평화 유지에 협력을 해달라 이런 사항. 그다음에 글로벌 협력 안보 강화를 위한 한미일 체제를 단계단계 강화시켜 나가자 이런 상당히 의미 있는 조항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특히 이시바가 물론 이번에 퇴진을 하게 되긴 합니다만은 그래도 현직 총리 입장에서 그거에 답방을 바로 하겠다는 거고 거기에서 양국은 또더한 단계 나아간 지방의 균형 발전이라든가 또 양국의 수도권 문제, 또 인구 감소 문제, 뭐 이런 문제까지도 폭넓게 얘기하자. 그리고 특히 이시바 총리는 최근에 과거사에 대한 이 한일 합방에 대한 거에 대해서 진정으로 사과 반성한다. 이거를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향후 양국 관계에 상당히 발전적인 진전이 있을 수 있다. 이런 얘기를 먼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사실 양국 관계는 여러 가지 부침이 있었습니다만은 사실 나름대로 의미가 있던 때가 있었죠. 그게 뭐냐 하면 1998년 김대중 대통령과 오부치 총리의 선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이거는 21세기의 새로운 한일 파트너십을 마련하자. 그리고 당시에 오부치 총리는 공개적으로 담화를 통해서 과거 한일 합의에 대한 통렬한 반성과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라고 아주 진솔하게 정중한 표현으로 당시 양국 관계를 사죄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바탕으로 봤을 때에 이제 10월 4일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일본의 차기 자민당 총재 선거죠. 자민당 총재에 당선이 되면 자동으로 최대 다수당 입장에서 차기 총리를 의미하는 것이다. 여기엔 지금 한 5명의 후보가 각축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일단 대표적인 두 명으로 압축을 해본다면은 전 경제안보상을 지내고 또 여성 아베라고 불리는 아주 강한 일본을 만들겠다 하는 다케이치 히나에가 있는 거고요. 더군다나 다케이치 히나에가 지금 지지율 1위를 달리고 있을 뿐만 아니고 다케이치는 매년 야스쿠니를 참배하는 강경파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향후 우리가 좀 여러 가지 주시가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러나 어쨌든 지금 1위를 달리고 있다. 여기에 대항마로서의 고이즈미 2세인 고이즈미 신치로 44세의 젊은 정치가인데 지금 현재 농림수산부 장관을 겸하고 있죠. 이 사람은 개혁 혁신을 앞세우고 있고 그래서 이번 10월 4일 이 자민당 총재 선거는 최초의 여성 총리냐 또 최초의 최연소 총리냐 이 싸움으로 봐야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어쨌든 총리가 바뀜으로 해서 새로운 이재명 정부와 향후 한일 관계가 어떻게 발전할 건가 하는 것을 우리가 잘 분석하는 것은 굉장히 의미가 있다 하는 말씀을 아울러 드리고요. 이번 기회에 이 한일 관계를 좀 짚어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한일 수교 정상화는 1965년에 박정희 대통령 때 당시 JP 총리의 활동으로 인해서 한일 배상금 문제가 나름대로 일단락되고 그래서 그 한일 청구권과 경제협력에 대한 협정을 체결하죠. 그때 우리는 무상 원조 3억 달러와 유상 보상 성격의 유상 원조를 2억 달러를 우리가 받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사실은 그 당시에 최종 문구로 들어가 있는 것이 위안부나 원폭 피해자 또 사할린 교포에 대한 귀환 문제를 앞으로 더 이상 거론치 않겠다라는 문구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지금 계속 우리 한일 관계 문제가 되고 있는 건데 그러나 물론 이것이 포괄적인 모든 한일 관계를 다 묶어서 얘기할 수 없다. 이게 또 그야말로 법조계의 다수 의견이죠. 그 후에 또 한일 관계에 있어서의 몇 가지 이제 유념해야 될 사건들이 터지는데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1974년 8월 15일 날 남산 국립극장에서 박정희 대통령의 8.15 그 행사를 하던 중에 당시 조천년 문세강이가 저격 사건이 터지죠. 결국 이 사건으로 해서 유영수 여사가 서거하시게 되는 거고 그거로 인해서 한일 관계가 경직됩니다. 어쨌든 이게 이제 바로 대비하기는 좀 거리감이 있는 사건이긴 합니다만은 2022년 7월 8일 날 여러분이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아주 강경파 중에 강경파죠. 아베 신조 수상이 그 참여 선거 지원 유세 때 저격 암살당합니다. 근데 여기 배우에는 이제 해상자위대 출신이긴 합니다만 그 모친이 통일교였다 이래서 어쨌든 한일 관계가 좀 시끄러워졌던 그런 사실이 있습니다. 이 아베의 암살 사건과 관련해서는 뭐 그 사건 자체도 중요합니다만은 여기서 우리가 좀 짚고 넘어가야 될 일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그게 중요한 것이 아베 집권 당시에 마련된 법률이긴 합니다만 2015년 9월 19일 날 국가안전보장 관련법이라는 것이 통과가 됩니다. 이게 일명 전쟁법이다 라고까지 호평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 일본이 다시 전쟁을 치를 수 있는 법이 2015년에 통과됐다 그런 의미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크게 보면 두 가지 조항인데 하나가 국제평화지원법이라는 것이고 또 하나가 이제 평화안전법제정비법이라는 건데 국제평화지원법에는 일본의 자위대가 해외 미군이나 또는 타국의 분쟁 지역에 파병이 가능하다. 그래서 무력 행사를 가능하게 만들었다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평화안전법제정비법에서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 자위대의 활동 영역을 대폭적으로 확대시켰다. 그래서 집단적 자위권 행사 외에도 그 예방적인 사전 공격이 가능하게 한 엄청난 법률이었다. 그래서 이게 일본 국내에서도 엄청난 저항이 있었어요. 사실 그 야당 쪽에서 그야말로 몸으로 육탄 저지를 한 거고 또 많은 국민들이 거리로 쏟아져 나와서 반대 시위를 했죠. 이게 다시 군국주의로 넘어가는 거 아니냐, 일본이. 그럼 전쟁을 또 해야 되고 전쟁을 치르면 많은 젊은이들이 인명피해가 날 것이고 또 국가에 대한 이미지가 실추할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베는 이걸 밀어붙였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그냥 저는 이 아베의 암살이 그렇게 간단한 사건이 아니다 하는 정도로만 오늘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이것도 예의주시해야 될 일본의 변화와 또 일본의 변화에 따른 국제적인 서로의 견제 뭐 이런 부분을 우리는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도 조심스럽게 드리겠습니다. 또한 이제 우리가 일본을 파악할 때 중요한 게 이 자위대의 현황입니다. 이게 이제 군, 그야말로 이건 군대라는 명칭을 안 쓰죠. 그냥 자기 방어를 위한 최선의 군대다. 이런 얘기입니다만은 물론 현황을 보면 그렇게 뭐 엄청난 군대를 편성하고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일본의 지금 경제력을 봤을 때 우리가 이것도 많은 전문가들이 그러죠. 일본이 핵무장 하는 데는 열흘이면 충분하다. 왜냐하면 일본은 우라늄 재처리가 가능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우라늄 농축이 가능하다는 얘기고 그러면 다른 미사일 기술이나 이런 건 이미 다 개발이 끝나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장착만 하면 끝난다 하는 거죠. 장착만 하면. 그래서 일본의 핵무장은 열흘이면 가능하고 이것도 뭐 이왕 나온 게 말씀은 우리 한국 같으면 한 그래도 우린 재처리 지금 시설이 안 돼 있기 때문에 6개월 정도는 필요하다. 아,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북한의 핵무장과 더불어서 일본과 한국이 앞으로 어떠한 대응을 할 거냐 이런 문제가 다 직결이 되는 거죠. 자, 다시 돌아와서 자위대는 지금 보면은 외형으로는 약 23만의 병력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재미있는 게 이 자위대는 아주 특이한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이 장교와 준사관이 더 많아요. 사병보다. 그리고 여기는 뭐 다 지원병으로 이루어지는 거니까. 그래서 이 장교가 19%가 장교고요. 준사관, 하사관을 비롯한 준사관이 61%입니다. 사병은 18%에 불과합니다. 거기에 이제 여성이 8.7%고요. 그리고 예산도 여기가 8조 5천억의 예산을 갖고 있고 거기에 구성이 해상, 육상, 항공, 자위대로 나눠져 있습니다만은 이건 통합사령부로 지휘를 받는다. 그래서 그리고 다만 아직도 상징적으로 일본 자위대의 장관인 그 방위성 장관이라고 그랬죠. 방위성 시장은 민간인이 하게 돼 있다. 아직 상징적으로 그런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 관계를 얘기할 때 일본 내에 있는 미군 현황이 또 굉장히 중요하다. 여러분도 아시겠습니다마는 이 전 세계 전략을 구사하는 미군은 요소 요소에 중요한 군대를 파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한국에는 지금 28,500명의 군대가 있는 것이고 일본에는 5만 5천 명의 미군이 주둔하고 있다. 근데 일본에 있는 미군은 잘 아시지만은 육군이 주력 부대가 아니에요. 해병대입니다. 해병대가 그 중에 한 1만 8천 정도가 해병대다. 그리고 해군이 주력이다. 그래서 미국의 항공모함이 언제나 체류할 수 있는 요코스카항 같은 경우가 미 7함대의 기지를 겸하고 있다. 이런 걸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또 공군도 전략 비행기들의 기지가 굉장히 많이 있다. 그래서 육군은 그야말로 병참, 지원부대 성격이 주를 이루고 있는 거고 해군과 공군, 특히 해병대가 주축이다. 그리고 또 재미있는 사항이 한국은 28,500명임에도 불구하고 총지휘관이 유엔 사령관을 겸하는 의미에서 사성장군이 옵니다. 그러나 일본은 삼성장군이 지휘를 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사성장군인 한국에 있는 유엔 총사령관이 일본도 유사시에는 지휘하는 형태가 되는 거다. 이런 걸 우리가 관점을 갖고 좀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최근에 사실은 일본에서 이제 제가 보기엔 상당히 대중국 관계에 비상이 걸렸다. 뭐 이런 말씀도 아울러 드리겠는데요. 그게 최근 중국에서 상연된 두 개의 영화가 있습니다. 그거에 자세한 거는 이제 중국 관계를 제가 얘기할 때 이게 시진핑의 최근 실각설과 어떤 연관관계가 있느냐 뭐 이런 얘기까지도 제가 아울러 드리겠습니다만은 오늘은 일본 관계이기 때문에 그냥 가볍게 짚고 넘어간다 그러면은 우선 그731 부대에 대한 영화가 만주 사변 날짜인 1931년 9월 18일인 9월 18일. 그러니까 금년 9월 18일 날, 그것도 아침 09시 18분에 731 영화가 전격 상영됐습니다. 당일날 2억 명이 이걸 봤다는 거고, 지금 누적 인원은 뭐셀 수도 없을 정도고. 그래서 특히 중국의 젊은 층이 중국에 대한 국수주의 정신이 굉장히 고양되고 있고 또한 대일본 반일 감정이 고조되고 있다. 근데 이거로 끝난 게 아니고 이에 앞서서 7월 25일 날, 금년 7월 25일입니다. 중국에서 또 하나의 상징적인 영화가 상영이 됐죠. 난징 사진관이다 이런 제목으로 된 영화가 있는데 이 난징 사진관은 잘 아시지만은 1937년 중일 전쟁이 터지면서 일본군이 엄청 어렵게 남경을 점령하지 않습니까? 그 점령하는 과정에서 이 남경 시민 30만을 학살했다. 이게 팩트죠. 그래서 이거로 일본군의 그 잔인함, 또 무자비함, 이런 걸 상징하는 사건인데, 이거를 되새기는 영화를 또 전격 상영했다. 그래서 특히 이게 731부대를 제작한 영화사는 장춘영화사입니다. 저는 사실 그뭐 영화사를 여러 번 개인적으로 가봤습니다만은 이건 그야말로 구경 영화사죠. 과거 이 동북지방, 동부삼성, 연용성, 흑령강성, 길림성의 핵심 지역인 과거 만주국이 있던 지역이 장춘 아니겠습니까? 신경이라 그래서 만주국 수도인 장춘을 상징하는 장춘 영화사에서 이 영화를 제작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국가가 제작했다 이렇게까지 볼수 있는 거죠. 중국 정부가 제작한 영화다. 따라서 이러한 것들이 향후 일본의 대정세에 또 대전략에 어떤 영향을 끼칠 거냐. 저는 이게 그렇게 간단치 않다. 제가 사실 우리 이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지금 현재 전 세계는 5차원 세계대전에 직면하고 있다. 이걸 우리는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거의 대표적인 것이 초안전이고 하이브리드전이다. 이 얘기는 제가 중국편에서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이제는 전쟁인지 평화인지 모르는 가운데 쓸수 있는 모든 전략을 다 쓰는 이런 전쟁이 구사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뭐 마약, 세균 이런 건 기본이고 이런 문화, 예술 이런 문제에 이르기까지 또 선거 문제에 이르기까지 쓸수 있는 모든 방법을 다 써서 치열한 전쟁을 치르고 있다. 그러니까 세계 재패 또 세계 패권을 위한 이런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가운데에 세계 질서가 어떻게 변화할 거냐? 여기에 대한민국은 과연 어떻게 가야 될 거냐? 제가 누누이 강조를 합니다만은 우리는 이제 이념을 과감하게 탈피해야 된다. 뭐 그냥 리얼하게 말씀드리면은 좌우파의 의미가 없다. 좌파 우파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건 우물안 개구리적 시각에서의 얘기지. 바로 코앞에 중국이 있고 러시아가 있고 일본이 있고 거기에 또 북한이 엄연히 휴전 상태인 북한이 있고 그러면 우리가 모름지기 지금 G5의 국방력을 갖고 있는데 이제 세계 속에 대한민국을 심어야 되는 그런 시기에 있어서 이제 대한민국은 글로벌리즘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국가주의 애국주의가 굉장히 중요하다, 우리도. 이런 문제를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따라서 우리 이 동부가 SNL 스케치는 이러한 시대적인 욕구에 맞춰서 시청자 여러분들과 어쨌든 뜻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